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한 나라, 가 태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한 가족으로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로 창조가 되는 그런 현실을 보았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 아이는 고난과 죽음의 환경으로 태어납니다. 고난의 삶으로 태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이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 지난번에 봤죠. 예수님도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도 고난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고난은 지난번에 봤듯이 그 애굽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기를 바라게 만들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즉,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싫어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버리게 만들고,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자는 더이 세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을 싫어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즉, 우리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즉, 천국 백성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는 진통, 이 아이의,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낳기 전에 오는 그 진통이 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천국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 진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보게 되니까 여기도 또한 아이가 탄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 모세의 탄생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기 나오는데, 근데 6장에 가야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은 이름이 나오죠. 아무람. 그가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모세는 레위 족속으로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 족속, 이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에서 다 나오죠. 레위 족속이라 해서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족속이야만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읽고 있는 이 내용을 그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내용보다 더 깊게 보게끔 해주죠. 출애굽기에서는 뭐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스토리가 쓰여 있는데, 그러나 성경 또 다른 곳을 읽어보니까 아, 이 부모들이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바로 왕을 무서워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러오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눈에 참 아름다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이 모세의 태어나는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면, 아, 이게 하나님한테도 아름다웠고, 그 부모님들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겠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고난과 죽음의 환경 속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1장 22절에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위험한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나느냐, 우리가 보게 되죠. 즉, 그 고난과 죽음의 환경 속으로 태어납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이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웁니다. 여기에 그 부모가 그 준수함을 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아까 본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준수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와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다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구약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메시아로서 그 아이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여기에 지금 예표 수준에서 이 출애굽기에서의 나오는 구원은 예표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지금 여기도 이한 아이를 통해서 그 예표 수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다가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내려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한 군데 더 쓰여집니다. 어디냐면 그 바로 노아의 방주. 그 단어입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같은 단어만 돼도 아, 대강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물 속으로 이렇게 버려지는데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그 노아의 가족같이 모세도 물에서 그리고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또이 상자 안에서 구원받는 모습은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표 수준이죠. 지금 그래서 참 중요해요. 모세가 구약에서의 중보자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참 중보자신데, 근데 모세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지금 모세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삶에 참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즉 뭐냐 하면은 중보자와 그 중보자가 구원하는 백성들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모세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보시면 지금 벌써 모세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연합을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 중보자가 그런 분이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과 연합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렇게 그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이 벌써 이 모세도 그이 갈대 바다에서 구원을 받죠. 이 하숙과 갈대 사이에서 구원을 받는데, 홍해 바다라 이 말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갈대 호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해 바다를 갈대 바다라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래서 갈대 바다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모세도 갈대 바다에서 구원받는 이런 것과 이렇게 연합을 지금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여기 모세의 누이가 나오는데 15장 20절에 나오는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모세가 든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를 구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그 에이전트. 참 우리가 인간의 그 일로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이 모습이 이 모세를 구원하는 바로의 딸에서 보여집니다. 나중에 그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기 모세가 울기 시작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바로 왕의 딸이 그를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보게끔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젖을 먹으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여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 애굽 사람 밑에서 자라날 때에 어디서 이 하나님의 내용을 배울 것인가 했을 때 이 부모가 같이 했습니다.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모세라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 건져내어진 즉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이제 맡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소판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참 여기에 그 아이러니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바로 왕은 나일강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다 버리래요? 나일강에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오히려 그 나일강이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즉 이 지금 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뭘 보냐 하면요. 지금 이 바로 왕, 즉 바로가 지금 또 예표하는 게 뭐예요? 사탄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죠. 구원의 그 역사를 망치는 건데.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방법을 사용해서 최고의 머리를 지금 사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탄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최고의 대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는 이거 최고의 방법 아니었어요. 죽여버리는.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머리를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누가 뭐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참 마음 편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바보 같은 짓들, 내가 짓는 죄, 이런 것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참 날강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날강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자는 다 죽이라. 여자면 살게 하라. 바로 왕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살려둔 그 여자들이 남자를 구원합니다. 남자들을 구원합니다. 이 산파들, 모세 엄마, 모세 누이, 뭐, 전부 여자가, 구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자여든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이 모세 어머니는 사실 모세를 상자에 넣어 하수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그리고 모세는 남자를 다 죽이라 명한 바로 그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즉, 바로 왕이 없애려는 그 이스라엘을, 그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구원함으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건 뭐예요? 모세 누이가 누구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근데 노예의 신부의 말을 또 바로왕이 그걸 왜 들어줘요? 이런 것도 괜히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왕 정도의 딸이면은 어느 정도인데 감히 옆에 가갖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세 어머니는 돈까지 받아가며 버려야만 했던 그 자신의 아들을 직접 키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바로 왕의 집에서 학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의 집에서 모든 것을 배우면서 잘 자라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즉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를 키우고 가르치게 되어 그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참 이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어떠한 그 방법이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 깊게 좀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고 도저히 아닐 것 같은데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구약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즉 구약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삶, 지금 삶에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제는 예표 수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옛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현실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을 읽어가면서 구약에 그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 중심으로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그렇게 쓰셨지만서도 가끔 구약에도 그게 아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박국도 지금 보고 있지만 뭐 시편 73편에 가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죠. 아니라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세상적으로 잘 풀어지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게 구약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이게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걸로 풀리는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는 헛갈리는데. 그러나 신약에 왔더니, 아, 이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이제는 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아예 세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 그래서 바로 왕은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냥 바로 왕같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뜻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성경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것을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그냥 이게 하나님 뜻대로 처음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 그렇게 뒤집는 그 방법이 세상에서 참 멋있다 하는 방법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뒤집습니다. 사실 뭐 구약 수준에서도 그렇지 뭐잘 됐다 하지만 또잘된게 아니죠. 처음부터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모세를 3개월 후에는 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예 없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돈까지 받아갖고 키우지만 그러나 이게 내 아들이라 하고 더 그렇게 되는 게 더, 그게 또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긴 뒤집지만 그러나 우리 그, 저, 뭐야. 이런 게 있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가갖고 아주 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편안하게 잘 지냈더라. 그러면 우리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래요? 감옥에 가서 편안할래요?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그참 이게 사람이 읽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참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읽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좋기는. 어쨌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뚜렷합니다. 모든 거를 사탄의 계획을 다 뒤집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볼때와 맛있다 하는 그런 방법은 또 아니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와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이거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 잘 이해하셔야죠. 하나님이 왜 미련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님한테 뭐 미련한 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그 인간보다 강하고 더 지혜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싫죠. 왜?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거고, 천한 것이고, 별볼일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싫잖아요. 왜 하나님 믿어서, 아, 세상에서 이왕이면 힘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저 정도에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60이 좀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겠죠. 이제, 아이, 그건 아니구나. 저 정도만까지만 돼도, 아직도, 예, 시간이 좀 남았다. 좀더 이루자. 뭘 이뤄요, 이루기는. 아니, 근데 일찌감치 받아들여요. 그럼 편해요. 저도 그걸 일찌감치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되는 거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에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만 뭐 대단한 뭐 삶을 산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값어치를 어디서 얻을 거냔 말이에요. 어디서 매길 거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죠? 내 삶의 값어치를 예수님한테서만 매기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러나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이 여러분이 그 뭐야 이 모세의 그이 뭐야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했어요, 이분들이? 뭘 잃었어요? 그냥 억눌려 갖고 어디 하나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고 뭐애뭐 숨겨놓고 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분들이 그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의 사회에서 즉그 애굽 사회에서 이들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도 이래요. 신약에 오면 이제 더 뚜렷하죠. 구약에서는 그래도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왜? 예표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정말 누가 뭘 이룹니까?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봤죠. 가인의 그 라인은 뭐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하는데 셋의 라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을 하지 말라 이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을 해도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공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성공을 안 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성공을 했다고 뭐 대단한 걸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또 성공을 못 했다고 또 나는 이 헛살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잘안 됩니다. 이게 참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 보통 말하는 그 midlife crisis. 그게 한국말로 뭡니까? 중년의 위기.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이 별볼게 없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뭐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게을러 빠져갖고 좀 그런 생각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식으로 그걸 이해를 해서 나 이때까지 뭐 했어? 내 삶은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절대 여기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많이 이 뭐야 하셔야 돼요. 앉아갖고 나를 자꾸 나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럼 나는 뭐 했어 지금까지? 뭐 하긴 뭐 했어요? 살았지. 그래서 뭐 예수님 믿고 산 거가 값어치가 없어요? 세상에서 뭐 이름 산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천국 가갖고, 야, 니네는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갖고 그따위로 생각하다 왔냐? 그러면, 저 쟤요, 쟤. 김용한 쟤. 그러면 이제 나만 혼나면 되니까. 근데, 좀, 생각하면 할수록 뚜렷해요. 정말 세상식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자꾸 저 뭐야 이게 사람을 판단하고 할 때도 이 세상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저놈들이 참뭘 할까? 옛날 같으면 말입니다. 제가 막 어릴 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으면 아, 이 새끼들 그래도 태어났는데 한번 뭔가 이뤄야지 뭐 이러면서 밀어주겠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 삶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더 대단한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고 그분을 어느 정도로 붙잡을까가 중요한 거지. 그 세상식으로 크게 되면 뭐 어쨌다는 겁니까? 끝에 가서는. 오히려 그 삶이 헛산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때 가서 진짜 헛살았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쳐야 됩니다. 자꾸 내 자신을. 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좀 어려운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니까요.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사건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뭐 당연히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뭐 무기를 쓸줄 알아요? 뭘 알아요, 지금? 노예들이에요. 그 노예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건지를 아시냐고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확실하게 믿고 사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도 뭐 교회를 보거나 내 삶을 보거나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 뜻을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느냐 이거지. 지금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어차피 해도 뭐 오히려 손해보는 것도 많고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말자, 뭐, 게을러 빠지자, 이 말도 아닙니다. 이왕 학교 간 거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러나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지만,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지 말자, 또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 자꾸 제가 이쪽 저쪽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한쪽만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 나옵니다. 이 모세의 출생, 그가 구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출생 1장에서 본 그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중재자 모세와 이스라엘 나라의 연합된 모습. 이 모세가 죽음에서 구원받음에도 일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또 참여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은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즉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이 현실을 구약 수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러자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지금 모세 때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환경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즉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즉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계의 중보자로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또 그런 환경, 그런 모습에서 다 또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죽음과 고난의 환경 속으로 태어나시고 모세가 예표함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졌듯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놓으신 즉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다 이 말입니다. 1장 이스라엘, 2장 그들의 중보자 모세와 그 고난과 죽음의 삶에 연합되어, 즉 구원에 연합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예수님과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환경으로 태어나시고 그 고난의 삶을 사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겠느냐. 즉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표현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라는 거는 어떤 삶이겠느냐? 너무나 뚜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죠?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데, 그런데 기독교를 믿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 그 십자가를 면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컨셉이에요, 지금? 누가 가르쳐 준 컨셉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안 져도 되겠다는 게.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틀리죠. 영원히 죽는 십자가는 우리가 면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 왜 중보자, 우리와 연합된 그분의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모세의 그 삶 자체가 지금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하고 연합이 되는 것 같이.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뭐야. 없애버리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결국 나는 예수 잘 믿어서 고난받는다는 게. 이게 좀 예수 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생각드세요? 아무리 배워도? 목사인 저도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예수 어떻게 잘 하다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물론 잘 됩니다. 결국엔. 즉 결국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그러나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안 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거. 이거에서 저희가 참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삶에서 이게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현되는 그런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구약 때나 예수님이나 교회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현실도 보여주다 보니까 구약에서 그 천국의 현실이 보여질 때는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마저도 안 보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는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참.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이래요.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이 금 같은 걸 사라. 그러면 부자잖아요, 금을 얻게 되면. 근데 그 금이 불로 연단하는, 즉, 그 불로 연단한다는 게 그게 그냥 죽을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고난. 그래갖고 부자가 되는데. 아, 여기도 고난을 시컷 얘기해놓고 너희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부한 삶,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많은 삶이 부자의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이제 글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도 못 나갔고 정말 고난 같은 고난도 못 주세요. 아니 못 주신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안 주세요. 왜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한 사도 바울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셨으면 아 그러면 심각한 고난이 올 텐데 거기까지도 못 가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퍼스펙티브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성경하고 맞게끔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점점 없어져요. 아까 공부하기 전에도 좀 얘기했는데, 이 순교라는 그 컨셉부터가 없어져요,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아니면 교회 와서 복받고 잘 되겠다는 겁니까? 근데 뭐가 참 복입니까?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가 좋은 것인가, 뭐가 참 복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나 중심, 세상 중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는 이제 은혜와 같이 주어지는데 예수님 같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고난이 오면 올수록 순종함을 배운다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불순종입니다. 아예 하나님 욕하게 되죠. 순종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반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그런 고난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쪽으로 나오는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은혜가 있으면, 참 희한하게도, 오히려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더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하박국 1장하고 비슷하죠.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만 되는 겁니까? 이 불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빨리 하박국 2장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고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때까지 인내하세요. 지금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받는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을 받을 때 섭섭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너희는 벌써 상을 받았다. 그러면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여기서 많이 받고 가서 받을 게 없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 받길 원하십니까? 인내하세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서, 천국에서, 여기서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기뻐할 내용이 없는데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마음이 그 천국의 그 평화를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모습은 이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항상 이런 말 나누고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이게 너무 기뻐요, 저는. 좀 자주 만나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요즘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물어보세요. 아, 이거는 저 뭐야, 끄고 얘기하죠. 이런 것까지 다 녹음되고 나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 더욱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저희 마음에 새겨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저희가 증거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